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것 가운데서 뜻에 맞게 가장 잘 번역한 것이 있다면 아마 보혜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 이 지킬 보호입니다. 보호한다는 뜻이죠.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해자입니다. 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언제나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일생을 한자로 풀어보면 하나일과 날생입니다. 특별히 날생자를 살펴보면 이 하나일 밑에 이 소를 뜻하는 소우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일과 소우자가 합쳐진 글씨 생자입니다. 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조그만 실수 하나만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고개와 같은 아주 위험한 아찔아찔한 것이 인생이다. 현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한순간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 세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을 봅니다. 또 한때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시던 분들이 이 초라한 철창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란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고개하는 것 같은 같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우드, 나무다. 우드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불에서 막 빼낸 그런 나무 조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불에서 막 건져낸 거슬려진 나무 조각,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창한 것 같고 또 위대한 것 같지만 따져보면 불에 거슬려버린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란 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던져진 그런 나무 조각 같아서 언제 하얀 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인생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장 4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부지깽이다. 인생은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 불 속을 드나드는 왔다 갔다 하는 언제 탈지 모르는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부지깽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용을 떨치는 미국이나 김정은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타다만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불에서 거슬려진 나무 조각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실존의 표현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대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함축해서 한마디 한 단어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담한 나무 조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양이 흉측하고 별 볼일 없습니다. 볼품없지 않습니까? 타담한 나무는 삭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건축 자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치 없는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각 개개인의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불속을 넘나드는 수많은 위기, 수많은 어려움, 위험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불과 같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불, 에치, 이 단어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이 에치,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6절과 23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다섯 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심판대에 들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인들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에치, 이스라엘은 심판에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아,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불순종하다가 지옥 속에 던져지기 전에 돌아오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호소인 것입니다. 너는 다 타서 소멸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어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면, 돌아오면 긍휼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범죄의 불신앙, 곧 불순종의 이 교만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가 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해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음식물이 이에 끼지 않으니까, 끼인 게 없어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환란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 하얗게 깨끗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이 환경의 재앙들, 처처에 일어나는 이 기근, 극심한 이 재앙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기근, 가뭄, 이 양식의 고갈, 곡식이 바람에 이 말라버리는 풍재, 깐뿌기, 해충들, 이 농작물의 피해, 전염병, 전란과 지진 등의 이 일곱 가지 재앙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재앙과 심판,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심판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과 환난은 오늘 우리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에 처처에서 일어나는 태풍, 지진, 재앙들, 전쟁들, 이 잔인함들, 핵무기, 이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맨 먼저 목사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현대는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목자, 양이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절실한 적절한 때에 이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자를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가 영의 양식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건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없이 수많은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마리 양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랑을 상실한 눈먼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자신들의 교만한 생각, 조그만 이익에 편승해서 그 이익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와 이 내적 조명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벼락만 같은 그런 전율을 느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날 이 목사의 문제는 사람의 흩은 일, 정치하는 데 바빠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정치한다고 더 바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을 놓아버리고 교권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는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양은 뒷전이고 교회와 성도를 마구 잡아먹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금의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 우리는 심판의 때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틀러가 피워놓은 유황불 속에 던져진 나무토막이었습니다. 아수르 이 바벨론이 피워놓은 이 화염의 불 속에 던져진 막대기로서 불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발 강가에 모여서 백성들이 대각성, 대회개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고향, 조국 땅을 멀리하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뺏겨버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서 이 이국 타향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어졌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 살면서 땅 한마디 더 가져겠다고 주일 성서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과 땅 돈 바꾸려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급하게 이 불 속에 든 이스라엘 이 나무를 건져내어서 잽싸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형체만은 보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독수리 나려움 같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로 바꾸어서 세계 역사를 다시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불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나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개개인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기쁜 날, 즐거운 날들만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도 수 없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선의 최정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를 잡아서 건져주신 적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꺼낸다, 빼낸다, 끄집어낸다, 그 말이 나찰인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찰의 역사,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서 차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 부르짖다, 차크는 어떤 말이냐면 천재가 친구들이랑 덜에 나물 캐러 갔다가 이 깡패들 비루를 만나서 그러마 날 살려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하면서 이 캐던 나물바구니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면서 부르짖는 사람 살려하는 그 소리, 그게 부르짖다, 차크인 것입니다. 차크, 살려주세요. 간절함으로 이 절규하는 그 음성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쩌면 불 속에 던져진 나무막대기와 같은 그런 거슬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건져주셔서 이 은혜 안에 서 있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보릿고개 가난과 굶주림 이 수많은 어려움에 불합해서 버려진 그런 던져진 나무막대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가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나라가 다 타서 형체가 없어지기 전에 소멸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우리 형체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 속에 던져진 그런 위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게 되어졌습니다. 다 자라서 차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저는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손을 잡고 새벽기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 번 자문했다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보다 그때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 목사님보다도 교회는 더 많이 갔을 겁니다. 목사 되겠다고 한 그다음부터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그런 우리 가정이 제가 대학 갈 무렵에 농가 부채 또 보증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그 큰 과수원을 다 내어주고 우리가 살던 집을 다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더랬습니다. 소가 살던 집을 대충 수리해서 그 속에서 우리 가정 여섯 식구가 그렇게 살게 되어졌더랬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동네 뚝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 고3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꾸왔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접어야 합니까? 촥! 부르짖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산업전선에 가야 하는 어느 아침에 기적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고 저희 교회 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한의원에 갔대요. 약지으러 가셨는데 이 생전 처음 보는 한의사 앞에서 이분이 입을 연 것입니다. 보니까 의사 뒤에 그 교회 달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지으러 갔다가 자기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떤 그 교회에 이런 청년인데 신학교 갈라 했는데 뭐 가정이 이렇게 돼서 못 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한의사분이 바로 김천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약값을 받지 않고 이 약값은 청년 위에 써주세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약값 안 내고 그렇게 받아왔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구역예배 가셨대요. 구역예배 가셔서 또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자기도 모르게 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예배 참석하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 선생님 내가 개를 들었는데 그냥 개가 깨어졌습니다. 개돈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 이 청년 위에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깨어진 개돈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개돈 받은 것하고 한약값 돌려받은 것하고 받아서 기쁨에 넘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 선생, 정말로 목사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목사 되기는 게 맞느냐? 예, 네, 맞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당장 대구 오라는 거예요. 대구 얼떨결에 가서 선생님 손잡고 가서 원서 쓰고 시험치고 해서 그렇게 신학교 입학했더랬습니다. 늦게 시험쳐서 늦게 가서 뭐 기숙사 이런 게 신청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 방도 한 칸 마련해 주고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동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몇 분을 모아서 이 어떤 분은 한 달에 5천원, 어떤 분은 만원, 3만원 정도를 만들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폰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이 포켓시장에서 이 삭바늘 지나시는 그런 집사님, 조민희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만원을 주셨어요. 2학년 때는 2만원을 주셨어요. 3학년 때는 3만원을 주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마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것은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저를 믿고 삭바나질 하면서 매달 5천 원씩 만 원씩 넣어주셨던 그분들 무서워서 그분들한테 배신 안 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거의 진멸 직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해 설국과 피를 날마다 예비해 주시는 사 우리의 할 말과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어려움에 처졌을 때 선생님처럼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선생님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냄새나고 그 싫은 그 아이를 사람들이 다 외면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럽다 하지 않고 얼른 달려가서 아이의 불편함을 깨끗하게 그 뒤를 봐주고 그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생님 디다스칼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편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경에 처했을 때 선생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해소해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어리석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찰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약 3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불황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찰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함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합니다.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지팡이가 삭이 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막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걸려지고 거슬려진 아론의 손때와 몸의 열기로 거슬려진 그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회적으로 일회성으로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우리 후대 위에도 계속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실생각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거슬려진 인생도 사기 터고 소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슬려진 인생, 깨어진 인생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어지면 다시 삭이 나고 잎이 트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거슬려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진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다 찾아주셔서 한 조각 한 조각 다 맞춰주시는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아멘. 성경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손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슬려진 막대기에 삭이 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 속에 거슬려진 나무토막처럼 거지 같은 행색으로 초라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호수아 옆에 사단이 서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고발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원래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여호수아를 막 고발할 때 하나님은 고발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호되게 꾸짖으시고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고소와 그 조소 속에서 건져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이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주시고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무화과나무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3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꽃이 피기를 원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오늘 우리 서울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때 인생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이 씌워준 더러운 사단의 감투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물욕의 감투는 죽음과 어두움을 여는 멸망의 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관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이 준 물욕의 관은 여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넓은 집, 큰 차, 많은 돈 이런 것만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이 세속의 관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지도 또 관심도 보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사단이 주는 칼에 맞아버리게 되어지면 눈이 멀어져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양떼들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죽어가는 양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허락망탕한 새 속에 물들어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거칠에만, 차별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독사와 이 늑대의 정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양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이 열매 없는 정치와 교권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 손을 다시 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왜 무서웠냐 하면요, 찔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병인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내 양들이, 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결한 영,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왕관, 그리스도가 세워주시는 이 면류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길은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이 지팡이처럼 메마르고 이 거슬렸지만, 이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은 어설프고 위험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삭이 나고 꽃이 피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 때는 이 애굽 바로 학쟁으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무방비로 있는 이스라엘을 왜 다시 자기 나라로 못 끌고 갔겠습니까? 못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으로 이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재기 불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홍해 사건 이후로 애굽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합니다.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했던 아수르가 피우는 불화공에 던져져서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피워놓은 이 불에 던져져서 전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포로로 다 잡혀갔고 이 그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 부지깽이처럼 잡아서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 갔습니까? 이 아시리아 아수르가 어디 갔습니까? 역사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유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타다만 남은 조각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서 회복되어져서 세계 역사를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주름잡게 하실 것입니다. 불에서 건진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연단의 열매,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번 거슬린 나무는 불에 태우려 해도 잘 타지 않습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는 절대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호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연단의 열매, 인내의 능력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는 내공이 길러진 특별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불이 오더라도 안 탈 것입니다. 어떤 벌레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앞에 이런 시련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 댁에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가 대문 밖을 나갔다가 그만 대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방황하다가 개장 속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대요. 죽음 직전에 있는 이 개를 장로님이 사흘이나 지나서 찾아오셨대요. 그 개는 집을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집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가 집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개고생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개는요 대문 근처도 안 간대요. 주인 집 현관문 앞에 딱 앉아서 현관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관문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어디도 가지 않고 현관문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번 시험에 든 자는 다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에 된 상처가 남아있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한 바벨론, 아수르의 유혹에 놀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보다도 저 용역들보다도 더 힘이 센 구원의 하나님, 저 바벨론을 용역들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면 불 속에 처한 위험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교회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이 남은 자들로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회 역사도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교회 역사를 서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왕 설 바에야 아름답게 서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오늘 우리의 역사를 수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남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설교의 남은 자들아,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입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남은 자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신비한 환상적인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정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가 무엇이냐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은 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입만 열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남은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시온에 따라 서울교회 성도야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15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리라. 16절 두려워 말라.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19절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20절 너는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냅시다.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 잠시 우리와 뜻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다 과거를 묻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다 죽였다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삼촌 죽였다고 과거에 매여 있어서 여러분 통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우리 마음을 크게 열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하해와 같다. 넓은 바다와 같다. 바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바다같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집에 아이가 서울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통일이 되면 목사님들은 좋아져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만들고 목사들을 많이 세우신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마 통일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많은 신학교, 많은 목사들 예비하지 않겠냐. 좋아진다. 좋아지고 말고 목사들 좋아진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로 바로 서 있어야 저 북녘 땅에도, 우리 남한 땅에도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구원에 목말라는 아프리카 사람들, 북한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남미 사람들, 모슬렘권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집도 삶의 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난민과 기아에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강 여러분, 좀 더 분발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우선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국가도 세계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할 말이 더 할 수 있도록 회복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떨어뜨리지 말고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것은 저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은 봉사할 손이 없어서 매주 매식한다고 야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할 손이 너무 많아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줄을 섰대요. 봉사하지 못해 시험 드실까 봐 우리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또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고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